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교우님들께서는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말씀들을, 어떤 단어들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셨고 들어오셨나요? 뭐 믿음, 소망, 사랑, 은혜. 물론 그런 단어들을 많이 들어오셨고 또한 이야기해 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따뜻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 외에 아주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들을 종종 이야기해 오셨을 터인데 과연 어떤 단어들을 많이 이야기해 오셨나요? 시기, 질투, 분노, 미움, 다툼.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처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문장으로는 나 상처받았어 이런 표현을 아마 자주 하셨고 또 자주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처란 어떤 외형적인 피해 흔적이라기보다는 우리 내면의 아픔, 곧 우리 마음의 상처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주로 누군가와의 관계성 속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그 상처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상처받음으로 인해 예배 시간을 바꾸기도 하고 그 사람이 보기 싫어서 봉사의 자리를 그만두기도 하고 그 사람이 보기 싫어서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보기 싫어서. 이처럼 상처는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과 진보를 방해하는 큰 걸림돌이 됩니다. 물론 이 상처받는 현상은 비단 교회 내에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텔레비전 또 라디오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 우리는 그와 관련된 여러 다양한 현상들을 목격하곤 합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교회 내 상황과 이 사회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또 다른 상처와 또 상처를 받는 대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상처는 바로 하나님의 상처요. 그 상처를 받으시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관련하여 오늘 본문 3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실 상처에 대한 부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멸시받음, 버림받음, 간고, 질고. 4절에서는 내용상으로 오해, 5절에서는 찔림, 상함, 징계. 그 세 단어 모두 십자가의 형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로 7절은 곤욕, 9절은 마지막으로 죽음으로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3절의 첫 번째 단어인 멸시받다는 말은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져 무시당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골리앗이 다윗을 바라보고 업신여겼다라고 했을 때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져 무시당하실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3절의 두 번째 단어인 버림받았다라는 말은 원어상으로는 거절당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들로부터 그리스도로 존중받지 못하시고 거절당하실 것이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례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쫓아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셨을 때 돼지들이 바다에 빠져 죽게 되자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3절의 세 번째 단어인 간고는 어려울 간과 쓸고의 합성어로 가난하고 고생스러움의 뜻 외에 원문상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3절의 네 번째 단어인 질고는 병질자와 쓸고의 합성어로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 곧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또한 4절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받으실 상처는 오해받으심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당하게 되는 징계라는 그런 오해였습니다. 곧 마음의 상처이셨습니다. 5절은 예수님께서 당하실 육체적인 상처, 곧 육체적 고통의 최정점인 십자가의 형벌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고 또 7절은 그 과정에 이르며 겪으시게 되는 예수님의 마음의 상처, 곤욕, 즉 심한 모욕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육체의 상처, 곧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도 모자라 그 상처의 끝이 결국 죽음으로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부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삶은 정신적인 상처와 육체적인 상처를 총망라한 상처투성이의 삶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상처받으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먼저 1차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께서 상처를 받으신 1차적인 이유는 성육신을 통해 인간이 되사 인간의 고통과 그로 인한 슬픔들을 경험하심으로 우리 인간을 이해하며 위로해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무수한 질고 곧 육체적인 고통과 다양한 종류의 슬픔을 당하십니다. 구에서 태어나셨고 또 태어나시자마자 헤롯 왕의 핍박으로 이집트까지 내쫓기셨으며 또 이후 힘든 노동을 해야만 하는 몫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셔야만 했습니다. 이후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육체 고통의 최정점인 십자가형까지 체험하시며 결국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또 멸시당하셨으며 거절당했고 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으셨으며 또 배신까지 당하셨습니다. 아울러 십자가의 고통도 모자라 그 자리에서 아주 심한 모욕까지 당하셨습니다. 어쩌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처들을 직접 피부로 경험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아픈 인생을 몸소 경험하신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여당의 대표위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발언으로 인해 물의를 빚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후보 간 열린 토론 생중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경선에 출전한 한 후보가 후보로 출전한 그 후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의원님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 안 하신다는데 서민들 타고 다니는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라고 그 위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질문을 받은 그 위원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요즘은 카드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한 번 탈 때 한 70원 하나? 이에 질문했던 의원이 1,000원입니다. 1,000원. 라며 강조했습니다. 이후 해당 라디오 게시판에는 비난의 글이 쇄도했고 그 의원의 개인 홈페이지는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바로 70원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서민의 마음을 헤아리겠냐는 네티즌들의 마음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으셔서 친히 우리 인간의 어려움들을 경험하신 것은 그를 통해 우리 인간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동일하게 인간으로서 고통과 절망과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심으로 우리 인생이 겪는 슬픔과 아픔, 고통과 절망을 이해하며 위로해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위로해야만 하는지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57쪽입니다. 다 함께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57쪽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우리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질과 슬픔이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와 똑같은 상처와 아픔을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위로는 단순한 위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마태의 기록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2쪽을 다 함께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2쪽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었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위로의 차원을 뛰어넘어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병을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오늘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 아십니다.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몸소 인간이 되어 직접 체험하신 고통과 슬픔을 통해 인간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지니고 계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절망과 상처 속에 힘들어할 때 그 현장에서 위로를 구하며 치유함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사 숱한 고통과 슬픔, 아픔을 직접 경험하셨고 또한 직접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처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위로를 구하고 또 주님의 치유해 주심의 손길을 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상처받으심의 1차적인 이유가 우리를 위로하시며 치유해 주시기 위함이라면 오늘 본문에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성경은 예수님의 찔리심과 상함의 상처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찔린다는 단어는 원문상 구멍이 뚫린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으로 머리가 찔리시고 대못으로 손과 발에 못 박힘을 당하시며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는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 곧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할 우리 인간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벗어나 있는 상태, 곧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변절과 반역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말로 상함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짓밟혀서 뼈가 으스러지는 치명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 예언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당하시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는 우리의 죄악, 곧 우리의 손과 발, 마음과 배로 지은 범죄로 인함입니다. 결국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토록 많은 상처와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당하신 원인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못난 우리 인간들, 우리의 허물과 죄악, 그 죄값을 대신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182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신약성경 182쪽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 말씀은 바로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동사는 헬라어 텔로가 기본형으로 끝마치다, 성취하다, 지불하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하시게 된 이유, 상처를 입으신 직접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변절과 반역 속에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성취해 내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알로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 일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만 하는 아주 극단적인 고통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고 결국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 삶은 예수님의 찔리심과 상하심, 더 나아가 죽음에까지 이르시는 처절한 고통을 통해 그 상처로, 그 상처의 대가로 얻게 된 생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 빚진 자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이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빚졌다는 것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또 상하시며 대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대한 주님의 은혜에 대한 채무감입니다. 그런 채무감은 이후 바울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동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은혜에 대한 주님께 빚졌다는 이 바울의 채무감은 당시 문명이었던 헬라인뿐만 아니라 야만인으로 여겨졌던 이방인에게까지도 그들을 영혼으로 바라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선교적인 사명으로까지 이어지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대신 찔려주시고 상해주시고 대신 죽어주시면서까지 품어주신 그 주님으로 인해 구원을 얻은 주님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항상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다움을 잊지 않고 유지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대가 지불해 주심으로 내가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채무감은 현재 내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그 또한 주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셔서 구원해 주신 대상임을 인식해 함으로 그 영혼을 품고 그 상황을 인내하게 하는 영적인 동력으로 작용하게 합니다. 어느 교회에 커다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교인 중에 한 처녀가 만삭이 되었는데 그 아이가 목사님의 아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녀도 없고 상처한 지 얼마 안 된 그 목사님은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교인들은 목사님의 부정을 믿고 확신했던 터였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무참하게 강대상에서 끌어내려지셨습니다. 드디어 그 처녀는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파면을 당하고 노회에서 면직까지 당하셨습니다. 교회는 목사님을 퇴직금도 없이 내쫓았고 그 처녀의 집안에서는 아이까지 그 목사님의 손에 들려보냈습니다. 그 목사님은 강원도에 있는 어느 탄광으로 들어가 5년이라는 긴 세월을 눈물로 기도하며 그 상황을 인내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광부로 품을 팔아 그 어린아이를 양육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을 밝혀달라고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결국 5년이 되던 해 부흥회를 통해 그 처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사실은 목사님의 아이가 아니라 교회 내 다른 집사님의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 처녀는 그 사실을 고백하며 온 교회 앞에 눈물로 자백했습니다. 교회는 당회를 소집하여 교인들의 대표로 이루어진 사죄단을 만들어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분을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모셨습니다. 이후 그분은 교우님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뢰와 존경 속에 목회를 잘하셨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분명 그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그런 삶의 상처를 주고 인생의 나락으로 이끌어가는 그 처녀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자신을 음해하는 그 처녀를 참아낼 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 목사님은 그 상황을 이겨내셨습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찔리시고 상처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참아주셨던, 받아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 힘으로 목사님은 그 자매를 품게 되셨고 그녀의 아이까지 양육하게 되셨으며 그 상황을 인내하며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결백을 입증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새 삶은 주님께서 찔리시고 또 상처받으시고 죽기까지 품어주신 보혈과 은혜의 대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손과 발 그리고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와 허물에 대해 친히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에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인식을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 끝까지 놓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곧 내 주위에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내 입장에서 품어가며 끝까지 사랑하며 감싸 안을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상처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또 치유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사람들로부터 오는 상처를 잘 막아내게 하는 그리고 이겨내게 하는 영적인 방패막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는 예수님의 징계받으심의 목적이 무엇을 위함이셨는지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멸시받으시고 버림받으시는 정신적인 상처와 또 찔리시고 또 상하시며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겪으심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를 위함이셨습니다. 죄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회복의 다리, 영혼의 다리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회복을 얻게 되었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 되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된 생을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알로 주님께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상처,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으심은 우리의 나음, 곧 우리 영혼의 치유함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오늘 본문 10절에는 그 일이 누구의 동기에 의해 시작되었는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을 상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나음, 영혼의 구원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속건 제물로 내놓으시고 찔리게 하시고 상하게 하시며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치명적인 상처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상처를 우리 인간 영혼의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에 늘 기쁨과 평안, 감사와 찬양만이 넘치기를 또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과 마치 가시와도 같은 상처가 우리 삶 곳곳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육체의 가시와도 같은 상처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처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사역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상처받게 하셨듯이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의 통로가 되어줄 때가 있습니다. 저는 통합직 소속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했습니다.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가 학교를 다니며 우리 교회 출석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상치 못한 봉사활동을 강요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통합직 교단에서 우리 교회의 양화진 사역을 왜곡하며 방해하는 일이 벌어질 때였습니다.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과정 중 그간 교회에서 봉사 혹은 사역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달라는 학교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실 섬기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직임만 있으면 그냥 인정이 되는 마치 통과 의례와도 같은 그런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통학측 교단 소속이었던 제 모교는 당시 제가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를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에 따라 당시 우리 교회에서 초등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던 저는 그 상황을 학교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다른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타 기관에서 80시간의 봉사시간을 담당해야지만 인정을 해주겠다는 말하자면 징계 아닌 징계 조치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니 다른 동기들은 담임 목사님 도장만 찍으면 통과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저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무려 2주간에 걸쳐 봉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 찾았던 곳은 과천에 소재한 한 교회에서 운영하던 주간보호시설이었습니다. 그곳은 정신지체우들을 위한 보호시설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저를 반긴다며 꾸벅 인사를 하는 원생들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고 계셨고 또 저를 향해 내민 손들은 많이 이렇게 굽어져 계셨습니다. 게다가 인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보자마자 괴성을 지르는 그런 원생들도 계셨습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해서 스스로를 막 때리면서 자해하는 그런 원생들도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보조교사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역할이 있는 것이 나았습니다. 문제는 식사시간이었습니다. 침을 흘리며 이렇게 괴성을 지르는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식사하면서 속이 미식거렸지만 식사 이후에는 소화가 더 잘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흘러흘러 저는 조금씩 그분들과 친해지게 되었고 밝은 미소로 그분들 손을 잡고 때로는 이렇게 안아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안에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님의 원생들을 대하는 태도셨습니다. 보면 볼수록 원생들을 대하는 태도와 인품이 남다르셨습니다. 아니 자기 자식도 아닌 원생들을 어떻게 저렇게 친자식처럼 돌보시지? 오히려 전도사였던 제가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말이 그렇지 그 정신지체우들을 돌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노동이었습니다. 육체적인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노동까지도 함께 따라오는 그런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게 되면 어디서 주먹이 날라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원장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 원생들을 향해 감정적으로 대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어머니처럼 한 명 한 명을 정말 진짜 자식처럼 품어주시면서 돌봐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원생들 중에 가장 장애가 심했던 한 청년이 바로 그 원장님의 아드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원장님의 큰 아들로 태어날 당시에 의사 선생님의 실수로 머리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근 30년 동안 정신적인 장애와 육체적인 연약함을 지니고 살아가게 되셨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왜 그 원장님께 그런 상처를 주셨는지 아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당신의 아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상처받은 사람들, 그 누구도 그들을 따뜻하게 돌봐주지 못하는 그런 애처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분들을 정말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어주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취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볼 때 그 상황은 그 원장님에게 있어서 큰 불행이요 씻지 못할 상처일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그 상처는 오히려 상처받은 그분들을 치유하고 돌보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상처로 인해 영혼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존재하는 상처들은 어쩌면 주님의 뜻 안에서 그런 내 상처를 통해 동일한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그 누군가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또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상처라는 단어가 우리를 가로막고 괴롭혀 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만약 완전한 교회가 있다면 내가 가면 그 교회에 가면 바로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면서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아니 인간이 되어주셔서 친히 그 수많은 상처를 경험하신 그 주님께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로부터 치유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찔리시고 상함 받으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위해 똑같이 찔리시고 아파하셨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할 때 우리는 그 힘으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우리가 현재 지니고 있는 상처, 그 상처는 곧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는 상처가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 그 상처 때문에 절망하고 그 상처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상처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위로함을 얻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단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품어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상처로 인해 우리가 나음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 내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게 있는 상처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통로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 어떤 상처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멸시받으심과 버림받으심, 찔리심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동일한 상처로 인해 신음하며 절망하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치유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음을 이 시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과 그간 저희를 짓누르던 상처를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나의 영육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 죽음의 고통까지 이르는 상처를 입으신 주님께서 오늘 내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상처 받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그 사람을 품고 그 상황을 이겨내므로 주님을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오늘 내게 있는 상처는 동일한 상처를 입고 아파하며 절망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위로하며 치유해내기 위한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됨을 믿음으로 현재의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며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가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